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을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이 오늘도 줄을 잇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소개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엔 감시단도 현장에 위치해 있다며 약 300대의 민간 차량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 내 한 반군 요원도 소개 작전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함께 이번 작전에서 버스와 구급차 행렬을 이끌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걸친 작전으로 어제까지 알레포에서 약 3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435명의 환자들과 부상자들이 후송됐다며 이들 중에는 정신적 외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라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발언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거의 모든 수준의 대화가 단절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좀 더 새롭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동결 상태는 아니라며 미국 정부는 계속 대화와 소통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측의 이번 입장은 앞서 미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시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를 신설되는 무역기구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참모로 활동한 나바로 교수는 저서인 다가오는 중국 전쟁과 중국에 의한 죽음 등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각국이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아니스 암리라는 이름의 튀니지인 남성이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갔으며 그가 공격 가능한 무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올 들어 6개월간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월 종료됐으며 대테러 기관들은 지난달 그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특히 6개월 전 독일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서류상 문제들로 인해 튀니지로 추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 내에서는 망명 대상자 심사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검찰은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 며칠 전 총격범에 의해 살해된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대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를로프 대사를 살해한 총격범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진 가운데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를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조직원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귤렌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멕시코 폭죽시장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제까지 사망자 가운데 10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상자 4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불에 타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유해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은 시신 안치소 주변에서 대기 중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장렬하는 태양, 타는 듯한 더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에 최근 37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한여름에는 무려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이 내린 것이죠. 사막은 보통 낮에는 무덥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눈이 내린 지역이 해발 약 1000m가 넘는 마을이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눈이 엿게나마 쌓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는 유명한 관광지죠. 미국 하와이에도 최근 일부 지역에 눈이 쌓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발 4000m의 마우나 케어산과 마우나 로어 화산 정상에 눈이 쌓여서 관광객들의 입산이 통제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소식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눈 내리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지역들인 만큼 더욱 이색적으로 다가왔을 눈 소식.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반응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Everything But The Girl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Downtown Train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side another yellow moon Punched a hole in the nighttime, yes Climbed through your window and down the street And shining like a new dime The downtown trains are full With all the rules broken girls They try so hard to break out of their little wounds. You wave your hands and they scatter like crows. They have nothing that can capture your heart. They're just thorns without a rose. Be careful of them in the dark. If I was the one. You chose to be your only one Baby, can't you hear me? Can't you hear me now? Will I see you tonight? On a downtown train Every night is just the same You leave me lonely stairs in your doorway Walk down your street and past your gate Stand by the light of the four-way
watch them as they form. They all have heart attacks. They stay at the carnival, but they'll never win you back. Will I see you tonight? On a downtown t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가 백악관에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반중국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요. 오늘 중국 정부가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인 조류독감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강화하는 사업에 44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무역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자, 이 인사를 놓고 중국이 즉시 논평을 내놨다고요?
네, 다음 달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통상 정책을 직접 챙기는 국가무역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터 나바로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어제 내정했는데요. 오늘 중국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 나바로 위원장 내정제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 정부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이 나바로 교수의 미 국가무역위원회 내정과 관련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협력만이 미중 양측이 취할 옳은 선택이며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서 경제와 무역을 포함한 관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 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형 대국 관계란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국이 강조해온 대미 관계의 원칙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대국이라는 뜻으로 이 동등한 책임을 두 나라가 공유하면서 세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미국의 새로운 어떤 그 국가무역위원장을 맡은 나바로 교수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내놓은 겁니까?
피터 나바로 교수는 미국의 경제 통상학계에서 대표적인 반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읽힌 무역 관련 서적을 많이 썼는데요. 이 대표적인 책들이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 웅크린 호랑이, 중국에 의한 죽음 이런 책들입니다. 이 전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한 중국의 국제경제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미국이 유약한 대중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책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에 의한 죽음은요, 이 중국의 무역 행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피해를 낳고 있다는 주장을 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제시해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내정자의 대중국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바로 교수의 이런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경제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유롭고 진보적인 학풍이 지배적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나바로 교수는 원래 민주당원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유력 인사인 션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의 소개로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출마를 결심했던 시기부터 이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조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크게 뒤처졌던 지난 8월에는 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식 합류해서 이 경제 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나바로 교수로부터 이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특히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제 몫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이 중국산 수입품의 4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보복 관세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고요. 또 중국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나바로 내정자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에 미국에서는 7만 개가 넘는 공장이 없어졌고 중간층의 평균 가계소득이 하락했으며 중국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미국이 지게 됐다고 이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산 수입품의 45%나 되는 보복관세를 매기면 중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나바로 미 국가무역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논평 직후 이 중국 현지 매체들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원하는가라는 해설을 내놓는 등 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나바로 내정자의 강경한 대중국관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나바로 내정자는 이번 인사 이후에 아직 언론과 공식 접촉한 일이 없는데요. 이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바로 내정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는 일본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겼는데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이 진행해온 불공정 무역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기 행위로부터 미국 시장을 보호할 관세를 매기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자로서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한국과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시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이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인플루엔자, 보통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이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조류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이고 이 동물원을 폐쇄하는 등 방역당국이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예, 이 중국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이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데 따르면 광둥성 둥관과 푸젠성 샤먼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번 주 조류독감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들은 각각 75세, 44세, 45세 남성들인데요. 이 광둥성 둥관에서 확인된 75세 환자는 홍콩 출신 주민입니다. 이 어제 홍콩으로 돌아간 직후에 긴급 후송됐지만 이 고령 탓에 위독한 상태라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자 아시아뿐만이 아닌 것 같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크게 빠르게 퍼지는 중인데요. 이 조류독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조류 전시회나 가금류 장터를 비롯한 이 조류를 한 배 모으는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또 프랑스와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달기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한국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빠른 속도로 조류독감이 전국에 퍼졌는데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가금류의 10%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닭고기 값과 오리고기 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달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 당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원앙 49마리를 안락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일본 가의 그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영토 주권 역사 조사 연구 지원 사업비로 5억 1천만 엔, 미화로 440만 달러가 편성됐다고 외무성이 공개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토 주권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해서 그 성과를 일본 국내외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건데요. 이 주 대상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와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 쿠릴열도, 그리고 독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주로 내각 관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택했었는데요. 이 전문 연구기관을 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해당 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중입니다.
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도 나왔다고요?
네. 이번 일본 정부 예산안에는 낙도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50억 엔, 미화로 4,250만 달러가 포함됐는데요. 낙도, 그러니까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 무인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토 방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낙도의 시설물 등을 구축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낙도 활성화 사업 대상 지역에 이 독도와 가까운 오키제도가 많이 몰려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중국의 비판적인 경제 전문가를 새로 무역기구 수장으로 지명했고요. 또 새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비용을 낮추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웃돈다는 소식, 또 올 한 해 미국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국의 비판적인 인사가 새로 생기는 무역기구를 이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백악관에 새로 국가무역위원회를 세우고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를 이 초대 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나바로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참모로 활동했는데요. 이 다가오는 중국 전쟁, 또 중국에 의한 죽음 등의 저서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몇 년 전에 이 나바로 교수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중국에 의한 죽음이란 책은 기록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이 성장하는 동안에 미국 제조업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과 또 중국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영화 초반에 나바로 교수는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네. 자, 이 나바로 교수가 새롭게 이끌게 될 국가무역위원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언하고 이 정부 내 다른 부처들과 조율하며 이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이 미국산 구매와 미국인 고용 계획을 이끌게 됩니다. 아, 윌버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나바로 교수에 대해서 새 위원회를 이끌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피터 나바로 교수가 새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됐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이 차기 행정부에서 또 한 명의 억만장자가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 씨를 규제개혁 담당 특별자문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개혁 특별자문은 이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아이칸 씨가 매우 뛰어난 협상가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한 사업자들이 이 서류의 작성에 낭비하는 시간을 합치면 이 7,500억 시간에 달한다면서 이 아이칸 씨가 이런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아이칸 씨가 투자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칸 씨가 정부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여러 규제 조처가 다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사기나 다른 부도덕한 사업 행태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 켈리앤 코네인 씨를 대통령 고문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비행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과 보잉 대표들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휴양지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곳에서 메릴린 휴슨 록히드 마틴 최고 경영자,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네, 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각각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은 미군의 F-35 스텔스기 2,500대를 이 3,800억 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이 보잉은 대통령 전용기 두 대를 제작하고 있는데 한 대당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F-35 구매 비용이나 또 대통령 이 전용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특히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어제 이 록히드 마틴과 보잉 대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요?
네. 이 가격을 낮추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슨 록히드 마틴 CEO와 만난 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rying to get costs down, primarily the F-35. We're trying to get the cost down.
네, F-35기 구매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 가격을 낮추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어제 뭐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합의가 양측 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자, 이 F-35기는 어떤 전투기인가요?
네. 초음속 스텔스기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적의 스텔스기,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인데요. 미국 해병대와 공군에 배치돼 있고 한국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CEO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뮬렌버그 CEO의 말 들어보시죠.
Very productive and really encouraged by the dialogue. Good open discussion and we're all focused on the same thing.
네, 뮬렌버그 CEO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납세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군에게 이 최고의 성능을 갖춘 항공기를 제공하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렌버그 CEO는 대통령 전용기 가격이 통제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이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지난 월요일까지 640만 명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내년 1월 31일이 가입 마감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겠다 말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바마 케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아직 그렇게 낙관하긴 이른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가입자 목표를 1380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바마 케어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도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시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2%에 그쳤습니다.
예, 이 주별로 보면 어느 주에서 가입자가 많았나요?
네, 흥미롭게도 지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 가입자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플로리다주가 1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순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올해 미국의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사형 집행 건수를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가 이 수요일 올해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법원이 내린 사형 선고 건수는 총 31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실제 사형 집행 건수도 줄었다고요?
네. 실제로 집행된 사형은 20건으로 역시 지난해 28건에 비해 줄었고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정점에 달했던 1996년 6년과 비교해보면 5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당시에는 98건의 사형이 집행됐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형 선고와 집행이 줄었으면 이 사형을 집행한 주 자체에도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사형을 집행한 주는 50개 주 가운데 5개 주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이 조지아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텍사스주에서 7건, 엘라바마주에서 2건,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1건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델라웨어의 이 사형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현재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31개 주입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형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이 주민 투표를 한 주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달 8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미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찬반 투표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난해 중단됐던 사형제도를 부활하기로 했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이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더넴 사무국장은 간헐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는 건 있지만 사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이 올해의 수치는 미국이 사형제도 존폐 문제에 대한 중대한 인식 변화 기류의 한 중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몇 달 전에 발표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4년으로 이 미국인의 80%가 이 사형 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약물 논란도 있지 않나요?
네.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제약회사가 자사에서 생산하는 약물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공급을 중단하면서 현재 이 사형 집행 약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죠.
예.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한 사례를 들면서 잔인한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토닉스의 노래입니다. Winter Wonderland, Don't Worry, Be Happy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북부 지역이 올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베이징에 올해 첫 대기오염 적색경고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수십 개 도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스모그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모그의 기원.
스모그는 영어 단어 스모크와 포그가 결합된 말로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말합니다. 현대 와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안개와 섞여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모그라는 용어는 1905년 헨리 앙투안 데부의 박사가 한 신문에 영국 도시들의 대기오염 상태를 지적하면서 fog and smoke, 안개와 연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런던은 원래 겨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19세기 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석탄 연료를 많이 이용하면서 석탄을 태운 후 연기와 그름이 안개에 섞여 지상에 머무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1952년 12월 고기압이 영국 상공을 덮으면서 그 결과 차가운 안개가 런던을 뒤덮었는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런던 시민들은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난방에 사용했고 같은 무렵 이 런던의 지상교통을 전차에서 디젤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지요. 이렇게 발생한 아황산 가스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이 차가운 대기에 농축돼 강산성, 고농도의 황산 안개를 형성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 주 동안에만 4천 명이 넘게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하게 됐고 전 세계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스모그 위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아시아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난 20여 년간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기록하지요.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데요.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도부는 건강에 치명적인 스모그가 장기화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스모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대기오염의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석탄 사용량 감축과 차량 운행의 엄격한 통제 등 5대 대책을 주문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특히 북부 베이징을 뒤덮는 스모그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스모그 문제의 원인.
베이징 거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분명 자동차 경적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은 뿌연 스모그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중국 동북과 화북 지방에 특히 스모그가 심한데요. 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무연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는 앞서 설명한 과거의 런던형 스모그에 가깝다는 건데요. 특히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스모그 사태가 더 심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모그 발생 원인을 자동차 매연에서 찾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약 2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황함량이 높은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 황배출 허용 농도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따라서 이 황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고 결국엔 심한 매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수확을 끝낸 농촌의 집 태우기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스모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스모그의 영향.
스모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스모그의 핵심 유해 물질인 PM2.5, 즉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발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성면이나 흡연과 같은 등급의 유해물질로 판정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패트릭 브레이시 박사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e know that when air quality is bad, hospital admissions go up for asthma, hospital admissions go up for cardiovascular disease.
스모그로 인해 대기의 질이 나빠지면 천식으로 입원하는 환자와 심장혈관계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브레이시 박사는 대기오염 상태가 심할 때 사망률이 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모그로 인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교통 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중국발 스모그가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국들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특히 한반도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모그가 예상될 때 되도록이면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삼가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된다면 마스크나 모자 등을 꼭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스모그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and the use of the phras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Well,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각 경기의 첫 라운드에서 뛸 선수를 누가 주로 결정하니? 너의 팀 주장이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he does.
응, 맞아.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우리 팀 주장이 다 해.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하지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 그래서 부주장이 대신할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아, I see.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Today's phrase is call the shots. Call, C-A-L-L, call the shots. S-H-O-T-S,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means to take charge and decide what is to be done. Therefore, somebody who calls the shots is the person who usually is in power to make decisions. 네, call the shots는 자기 의지대로 하다, 결정권이 있다, 또는 상황을 감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Nathan never lets Elia decide. He always wants to call the shots. 라고 하면 Nathan은 Elia에게 절대로 결정권을 주지 않아. 늘 혼자서 실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Elia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네, 이젠 call the shot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Call the shots.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Now let's review. Call the shots means to be in a position of being able to make decisions and take charg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Then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Yogini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Randy Van Womer가 부른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packed in the morning, I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Now I miss you more than I miss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Every morni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2월 22일 오늘.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해온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공산정권이 마침내 붕괴됐습니다. 이날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는 차우셰스쿠 정권의 붕괴를 기뻐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1965년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차우셰스쿠는 족벌지배와 개인 숭배 정책으로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장악해왔습니다. 또한 차우셰스쿠는 비밀 경찰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루마니아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는 루마니아에까지 퍼져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차우셰스쿠 정권은 민주화 시위 군중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지만 루마니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오늘 차우셰스쿠 정권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3일 뒤 차우셰스쿠는 부인 엘레나와 함께 집단 학살과 국가 경제 파탄 등의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823년 12월 22일 오늘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리가 프랑스 남부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파브리는 어렸을 적부터 곤충을 좋아해 곤충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사범학교를 졸업해 교사로 활동하던 파브르는 31살 때 우연히 곤충학과 관련된 한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첫 인생을 곤충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이어 32살 때 노래기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박물관장으로 일하면서 곤충 연구에 더욱더 깊이 전념하게 됩니다. 이후 파브르는 56세 때부터 곤충기를 쓰기 시작해서 약 30여 년이 지난 후 곤충기 10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곤충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 기록한 명작 곤충기의 발표를 계기로 파브르는 세계적인 곤충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